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김일성 주석의 105회 생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중국의 경제 제재 등 경고가 잇따르면서 당초 제기됐던 6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 여러 기종의 새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들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의 고체연료 추진미사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실전 능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새로운 미사일들을 공개한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무기들에 대해 가짜 모형이나 위력을 과대 포장했던 전례들을 지적하며 분석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열병식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숙청설이 나돌았던 김원웅 국가보위상 등 북한 수뇌부 고위관리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미 백악관 관리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사적 조치와 제재 등 모든 선택 방안을 열어놓은 채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2018-2022년 국방 중기 계획 보고서에서 3축체계를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축 계획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계획을 말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무력화시키는 3축체계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다층 방어 체계와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해 대응하는 정보, 정찰, 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실시될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에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등록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오늘 시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에서 오후 현재 적어도 13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던 17대 대통령 선거의 12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이 내일이기 때문에 출마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들 가운데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의석수를 가장 많이 가진 정당 후보 순서대로 기호 번호가 부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번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2번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3번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번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5번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받게 됐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5차 범위 안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 등 6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선이 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 몇 달 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 정권에 대한 대응 공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 문제를 이유로 언급했었습니다. 이상 비어의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희입니다. 오랜만에 발견하는 사진 한 장이 가끔은 오래전 그때 그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벌거벗고 울며 뛰는 한 베트남 소녀의 사진, 또 미국의 고등학교 총기 사건 당시 학생들이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또 석유를 뒤집어 쓴 한 마리의 바다새, 뭐 이런 사진들은요 영상을 통해서 사건과 메시지를 전하는 기자들의 작품이었는데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론 출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퓰리처상 수상자들이 공개되는데요, 이 수상자 중 한 명인 미 중서부 시카고 트리뷴지의 한 기자의 사진 화제였습니다. 무려 5발의 총을 맞은 11살 흑인 소년이 병실로 급히 옮겨지는 듯한 장면인데요. 소년은 허공을 바라본 채로 주르륵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듯한 사진인데요. 미소를 짓고 있는 같은 소년의 또 다른 사진은요. 웃옷을 걷어올리고 소녀는 배를 내놓고 있습니다. 총상을 입었던 자신의 배 위에 남은 길고 굵은 수술 자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두 장의 사진, 시카고라는 미국의 도시 내 총기 폭력을 고발하면서요. 개인의 안전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곡은 좀 유쾌하게 골라봤습니다. 남성 그룹 DNC가 부릅니다. Cake by the Ocean 들어보시죠.
living dangerously.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지문 센서. 지문 센서란 지문 인식 장치를 말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요, 개인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웬만하면 전화기에 잠금 장치를 해놓습니다. 전화기를 쓰려면 숫자를 입력하거나 전화기에 자신의 지문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본인 말고는 다른 사람이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안전한 줄만 알았던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보안 장치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대와 미시간 주립대 연구진들이 사람의 지문에 많은 공통 요소를 혼합한 가짜 지문으로 스마트폰을 쉽게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문도 모두 열 수 있는 열쇠를 마스터 키, 마스터 열쇠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 지문으로 지문 인식 장치를 최대 65% 속일 수 있었다고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지문을 완전하게 위조하긴 어렵지만은요, 스마트폰 지문 인식 장치, 지문 센서는 워낙 크기가 작아서 지문의 일부만 읽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허점이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은 지문 보안을 설정할 때 지문을 대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8개에서 10개의 지문을 등록하고요. 또 많은 이용자는 손가락 1개 이상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댈 때 보관된 지문 중에 한 개만 맞아도 잠금이 풀린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화기 주인이 암호를 30개나 만들어도 누군가가 암호에 한 개만 맞추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화기 지문 인식 장치를 더 크게 만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지문 인식 기능을 꺼버리고 숫자 입력을 다시 사용하는 불편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티븐 커리. 미국인들의 농구 사랑 전 세계 최고일 겁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 하나가 농구인데요. 그런 만큼 미국에서 농구 선수로 인정받는 것은 돈방석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자, 스티븐 커리, 미국의 프로농구협회 NBA의 선수, 흑인 선수인데요. 신장이 191cm에 29살 청년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 소속 선수인데요. 자, 이 선수의 연 계약금이 얼마일까요? 2015년에서 16년 계약금이 1,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프로농구 선수로 성공한다는 것은 부의 축적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들의 수입원은 소속 구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 광고의 모델이나 자신의 이름을 딴 모든 상품에서 저작권을 받는데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구를 사랑하는 미국인들, 유명한 선수들이 입고 다니는 유니폼을 비싼 돈을 주고 사 입습니다. 스티븐 커리가 미국 프로농구 NBA 유니폼 판매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NBA는 지난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6년에서 17년 시즌 시작부터 NBAStore.com에서 팔린 유니폼 순위를 매긴 결과 스티븐 커리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매량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인터넷 온라인 상점에서 이 선수의 옷 가격을 봤더니요. 비싼 것은 $70가 넘더군요. 이렇게 선수 개인 유니폼 판매량 순위로 커리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커리 선수의 소속팀이 역시 구단별로 운동복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지난 10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력을 과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논의했습니다. 10일자 보도입니다.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핵 6차 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에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13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서겠지만 이는 다른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우려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능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국 교역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취재 기자들의 취재 내용 좀 쉽게 편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시간인데요. 앞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큰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받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두 정상 간의 첫 번째 회담. 뭐 회담 전부터도 그렇고요. 이후에 참 많은 추측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또 쓴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새 행정부 이후에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또 과연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다룰 것인가가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오늘 그 두 정상이 회담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네네, 함지아 기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조금 어려워진 건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지난 6일하고 7일 그 이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두 정상이 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의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네.
또 공동 성명도 발표를 하는 게 그 국제 관례인데
네.
이 두 정상은 이런 것 없이 그냥 정상회담을 끝마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게 그 저희 BOA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두 정상이 어떤 그 합의에 이르렀을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하느라고 좀 네. 상황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두 정상의 의견이 뭐였을까?
네.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좀 정리해 보고요. 두 정상의 다른 그 차이를 보인 의견은 또 뭐였을까?
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 두 정상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뿐 아니라 고위 관리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
네.
그거는 이제 정상회담 끝난 뒤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각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우선 그 미국 쪽은 아무래도 기존 입장대로 그 중국이 북한을 좀 압박해 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 11일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나흘 정도 지나서 중국이 북한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중요한 게 이 정상회담이 앞서서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근데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뒤에 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결국 그 두 정상 간의 이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시진핑 주석에게 그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중국이 먼저 좀 나서달라 이런 요청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그러니까 거듭 강조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틸러슨 장관이죠. 그 미 국무부 장관인데요. 그 렉스 틸러슨 장관도 9일입니다.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도 좀 추가적 단계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좀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요청을 했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그 미국이 최근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줬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정상회담 내에서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국한테 이런 그 추가적 단계를 좀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러면서 좀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행동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중국이 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기대하지 말고 조금 지켜보자.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무언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은 좀 받기 힘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것이 지금 11일까지의 상황이고요.
네. 네.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우선은 중국 이야기를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요.
네.
중국 쪽에서도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조금 밝혔는데요.
네.
9일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네.
미중 정상회담 상황 통보라는 그 문서를 발행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좀 제시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기존의 중국의 주장이죠. 북한과의 그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방안. 예, 그리고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이 그 군사 연합훈련을
네.
중단하는 것.
네.
뭐 그런 제안을 좀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대화를 좀 하도록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또 그리고 며칠 뒤인데요. 서울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있습니다.
네.
예, 우다웨이 대표도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화를 좀 그 강조했다는 사실을 얼핏 내비치는데요. 그 한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 현재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요. 네. 우다웨이 대표가 심 후보에게 북한과 미국이 다자 테이블을 반대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직접 입으로 미국이 그 다자 간의 대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자 대화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중국이 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결국 그 정상회담 때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다자 대화, 기존의 6자 회담 재개 이런 것에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우선 미국은 다자 대화뿐 아니고 우선 그 양자 대화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대화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거나 아니면 비핵화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때 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심지어는 지금 6차 핵실험 위기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 재개가 힘들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먼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진지한 의사 표현을 좀 먼저 하라는 네. 것이고요.
네.
중국은 반대로 대화 먼저 하자. 그런 입장을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중국에서 입장을 조금 바꾸는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중국이 이런 좀 태도를 변화할 거라는 그런 의사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은 미국은 중국이 역할을 좀 강하게 좀 해달라, 좀 북한을 좀 압박해달라 좀 그러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12일 오전에 또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네.
여기에 그 전날 밤에 그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화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전화 통화 내용은 그 당일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
네.
두 정상이 약속한 대로 통화를 했다. 그리고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 또 양국 정상 간의 그 정상회담에서 약간 여운이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접촉 유지를 통해서 좀 대화를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 결국 아직도 무언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일 중국이 그 북한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과 무역 협상은 그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와 연계할 것이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네. 사실 그 중국에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이 무역 문제를 북한 문제와 좀 연계를 지어서 중국을 움직이겠다는 게 트럼프의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좀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길 바라지만 그 독자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군사적인 행동인가요?
아마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이란 말의 그 명확한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난 12일인데요.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그 나토 사무총장과 그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네.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발언을 좀 냈습니다.
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독자적이란 말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다라고
네.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중국 빼고 나서겠다는 건데 군사적 행동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가진 카드가 그 군사적 행동을 포함해서 그 중국을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네.
2차 제재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큰 의미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을 그 약간 경고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지난 12일 미국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자가 이 칼빈슨호가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모른다.
네.
군사적 문제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네.
말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줬습니다.
네.
전임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그 과거 이라크 모술을 폭격할 때 한 4개월 정도 그 공습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고했던 사실을 비판했는데요. 그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상대 병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엔 예고 없이 하겠다.
네.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네.
조금 강한 발언이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서로 주고받을 게 뭐고, 또 서로 요구하는 것을 각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지.
네. 전문가들은 우선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에 있는 기관을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재를 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는 중국 내 은행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즉각적으로 크게 반발을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최근 한 전문가는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 최근 그 ZTE라는 네. 그 최대 통신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 통신 업체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했는데요. 그때 중국 정부의 그 반응이 상당히 좀 그 자제돼 있고 그리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코멘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 정부의 반응이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특별히 중국의 국영 기업이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뭐 기업이나 뭐 그런 기관이 아니라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어느 정도 중국이 용인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국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 정도라면 용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다음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하면서 중국의 기존 입장을 지키겠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 단계까지 많이 갈 경우에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선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금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미국의 전략 자산들, 무기들을
네.
한반도나 일본 이런 쪽에 배치하는 문제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그 양쪽이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 봤을 때 지금 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우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인데요. 아직까지도 뭐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이에 일부 호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이한 뭐 발언이나 뭐 그 미국과 협력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변수가 그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도 그 지켜봐야 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중국이 북한에 실제 압력을 가하는지 그걸 조금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기엔 조금 이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수첩 함지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베티 수가 부릅니다. Love is real.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올해 북한의 인권 관련 행사가요, 미국 내 대학교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 동부와 중부, 서부의 대학교에서 10여 차례가 넘게 인권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을 마감할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 자체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빨리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북한 땅만 아닌 다른 곳에 태어나픈 심정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아침마다 그 새 철창 너머에 그 야, 그 새가 또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탈북자 출신 화가 송벽 씨가 지난 10일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증언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송 씨의 그림과 증언에 충격을 받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Like what happens in North Korea because we don't really get to hear a lot about that because of what the regime does and controls. And this painting down here is specifically with President Trump.
송벽 씨는 최근 2주 동안 미국 9개 주를 돌며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보다 앞선 3월 21일 미 중서부 시카고 미술대학교의 학생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을 고발하기 위한 북한 인권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 탈북자 지원단체 대표 등의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렸습니다.
Facilitate the escape of North Koreans and bring them to a safe country, usually South Korea or the U.S.
탈북자 출신으로 강연에 나선 미주 탈북민연대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함께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Powerhouse is we basically give them free housing, free food, and everything they need.
미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과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 애녹의 홍성환 대표도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기 위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북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모르스 단 교수는 강연에서 북한을 주민에 대한 범죄와 김 씨 일가 우상화라는 두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There is no freedom of movement. You cannot cross the street in Pyongyang without permission. You cannot go from your village in North Korea without permission. You cannot leave North Korea without.
이날 포럼에서 강연자들은 학생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시카고 미술대학교의 북한 인권 포럼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시카고의 명문 드폴 대학교 내 종교문화센터가 또 다른 주제의 북한 인권 포럼을 열었습니다.
Someone helped her. She doesn't know who. Someone took pity on her, gave her food, and she was able to restore herself well enough.
북한의 집단 학살, 더는 존재하지 않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북한 주민이 받는 종교 박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포럼에는 중국에서 탈북 여성과 탈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 크로싱 보더스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 자녀들의 교육과 의료 지원, 그리고 탈북 여성들을 인신매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 댄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 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 think once they leave North Korea, they're told, you know, North Korea is paradise on earth. This i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And when they go to China, they realize they've been lied to. And for the first time, they could watch TV and see pictures of Times Square and Seoul and Tokyo and London, and they realize, no, in fact, my country is one of the worst places to live, And I've been lied to, and Kim Il-sung is not a god.
독재 정권 아래 있던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만 가도 자신들이 속고 살았다는 걸 즉각 알게 되며 이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카고에 정착한 50대 탈북 남성 김마태 씨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그래서 북한에서 그 신분상 차별과 함께 제 그 앞날이 그 말하자면 제 자식과 함께 탈북했는데 자식의 미래가 걱정돼서 탈북하게 됐습니다.
The reason I left North Korea is because my status or my classification was not a very
시카고 미술대학과 드폴대학에 이어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오는 5월 25일 북한에서 오는 목소리들이란 제목의 인권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미 서부 주요 대학들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6일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바바라 대학을 시작으로 버클리, 11일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 5개 대학의 한인 학생 모임과 탈북자 지원단체 링크가 마련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북한 실상 알기 사진전, 북한 장마당 물품 전시회, 북한의 여성과 아동인권 침해 비판 토크 콘서트 등이 열렸습니다. 이들 행사도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미국 주류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내 대학교 인권 단체들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물론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쏠려 있는 미국 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일 드폴 대학과 시카고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 강연한 북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모루스 단 교수는 이런 미국 내 대학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suffer하고 돌아가는 것이 tragedy고 million은 그냥 statistic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한 사람 testimony 듣는 것 통해서 그 wider issue를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를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 교수는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고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는 옛 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말을 역으로 인용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은 한 사람만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다면 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랜 논의 끝에 행정부 구성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고요. 지금의 대통령제가 채택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행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주의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최종 회의 문서에는 대통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필라델피아 재연 회의는 행정부에 대한 최종 문서에 대통령 취임 선서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이 선서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내 모든 능력을 다해 군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행정부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들 중에는 변호사가 34명에 판사가 8명이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큰 문제는 각 주는 이미 법원과 판사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체제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커네티컷주의 로저 셔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존 러틀러지 대표는 전국 수준의 하급 법원은 반대하지만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각 주마다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전국 체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 사법 제도를 만들자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테니 사법 제도는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헌의회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표결에 붙였고요.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법에 대한 내용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 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고요. 동시에 각 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각 주 법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재헌의회는 대법원을 설치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회와 대통령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입법부는 대법원에 몇 명의 판사를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했고 판사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했습니다. 1787년 여름 내내 재헌회의는 버지니아주의 대표들이 제시한 정부 구성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에서 의회 구성은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큰 주와 작은 주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표권을 갖고 의회에서 몇 개의 표를 갖느냐는 문제는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주들은 중앙정부 체제에서 큰 주들에게 권한을 빼앗기게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거닝 베드포드입니다. 큰 주의 대표님들,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대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델라웨어처럼 작은 주를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이는 곧 여러분이 연방을 억압하고 해치는 게 될 것입니다. 만약 큰 주가 작은 주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작은 주들은 우리의 영예와 신뢰를 지키는 외국의 동맹을 찾아 나설 겁니다.
뉴저지주의 윌리엄 패터슨입니다. 여기에 큰 주의 일부 대표님들 중에는 자기들끼리 연맹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지요. 하지만 다른 주들까지 합세하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왜 작은 주들은 큰 주들이 대표권을 더 많이 가질 경우 그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주를 삼킨다 해서 큰 주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큰 주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저는 큰 주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대표권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대표들은 제시된 안들을 표결에 붙이고 토의하고 또 표결에 붙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5월에 시작된 토의는 7월이 돼서도 합의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대표들은 대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의회의 대표권 문제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했습니다.
대위원회는 대표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양원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양원 중 하나는 인구 비례로 대표권을 주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 안은 또 하나의 의회에 각 주가 같은 수의 대표권을 부여하자는 거였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 주가 몇 개의 의석을 배분받느냐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큰 주들은 인구에 비례해 대표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작은 주들은 각 주마다 똑같은 수의 대표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큰 주와 작은 주의 주장을 모두 조금씩 수용한 대타협안이 나왔는데 하원 의석은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정하고 상원은 각 주가 똑같은 의석을 갖는 안이었습니다. 대위원회는 재원회의가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승인하거나 모두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결국 투표를 통해 대타협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표들은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구성화돼 후보가 되려면 나이가 25살 이상에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고요. 선거가 실시될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고요.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 기자의 이 사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소중한 순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물건. 또 뭘 담을 수 있을까요? 뭘 담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사진첩을 한번 보시면서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52년 4월 15일 오늘 그림 모나리자로 유명한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그림 등의 재능을 보인 다빈치는 18살 때 화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빈치는 그림 이외에도 조각과 기계, 천문, 건축,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이를 깊게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이후 45살 때 걸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열두 제자와 함께 만찬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어 다빈치는 1504년 긴 머리의 여인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 모나리자를 발표해 화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말년의 다빈치는 프랑스로가 프랑스와 일세를 위해 장식물과 건축물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다빈치가 그린 인체 해부 묘사는 이후 해부학과 의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각가로, 건축가로, 또한 과학자로 다양한 활동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현재까지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의 예술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오늘,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이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로 그는 19살 때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이때부터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항일 무장투쟁을 시작한 김일성은 1937년 6월 국경지대 마을인 보천보를 공격해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1940년 김일성은 일본군의 토벌로 항일투쟁에 어려움을 겪자 소련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소련 연해주에 도착한 김일성은 이후 소련군 소속 88여단 지대의 제1대대 대대장에 임명됩니다. 이어 1945년 조선이 해방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김일성은 남침을 감행, 한국전쟁을 일으킵니다. 김일성은 지배통치 이념으로 주체사상을 택했고 자신을 민족의 아버지라고 선전하며 1인 독재체제를 세웠습니다. 이후 1994년 김일성은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17일 앞두고 사망하고 맙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